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제 우리가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듣게끔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방언을 하거나 다른 성도들이 예언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혼자 독점하는 것도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가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방언하고 또 예언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또 특별히 이 예언과 관련해서는 오늘 읽은 29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언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방언할 때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언하게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두 사람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먼저 예언하기 시작하면 다른 뒤에 이어서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제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가대가 성탄절이 되면 칸타타를 했는데 한 시간쯤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한 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다 하고 내려오면 권사님께서 유명한 말씀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텔레비전 같으면 채널이나 바꾸는데 이건 찬양을 시작했는데 채널을 바꿀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이야기를 특별히 또 목사님 듣는 데서 하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채널을 바꿀 수도 없고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서 이제 목사님 그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때들도 있어요. 사실 현실 속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사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독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또 예언하면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권면한 것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언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다 보면 마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이게 딴 사람이 보기에는 교만하거나 독점적인 그런 양상이 되는 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수록 겸손한 모습이 되도록 조심하고 늘 주님 앞에 그런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명령이 순종에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걸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한 방울도 남기지 않도록 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다 헌신하면서 사용해라 이런 명령이면 차라리 좀 더 순종하게 수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은사를 주셨지만 이제 그만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은사를 받았는데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 안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닌가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불순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요파에는 어떤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펀펀히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잖아요. 응답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들을 잡아서 먹어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라 이랬으면 오히려 순종하기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봐. 그리고 여기 이것 좀 잡아서 음식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하고서는 더군다나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러면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절제해라 그만해라 이러면 참 이게 수월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게 어쩌면 껄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나 은혜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것을 이제 그만 사용해야 되거나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요.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은사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두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내가 할 테니까 그만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 음성으로 알고 그만둬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절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나와 동일한 은사와 동일한 은혜를 받는 또 다른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어서 이 말하자면 예언하는 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참 마음이 고깝게 생각하거나 집값이 게 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절제하라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 시작했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또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앞에 있던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마찬가지 본문 보면서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제재하라고 했잖아요. 제재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가 없어요. 가령 만약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면 눈으로 흘겨봐라.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다섯 대를 쳐라. 세 번째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출교시켜버려라. 이랬으면 이 간단해요. 해결하기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이야기 순종하지 않으면 절제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쫓아내겠다. 이러면 간단한데 본문에는 제재하는 방법이나 불순종하는 사람, 은사를 받았지만 절제하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형벌을 줘야 되는지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도 어떻게 제재해야 된다. 이게 방침이 없고요. 동시에 불순종하는, 원했던 원하지 않던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은사가 많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를 하고 이 절제하라고 했던 이 명령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주어진 명령들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건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이것으로 사역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가로막느냐? 왜 이걸 절제하라고 하느냐? 이러고서 고집을 부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예전에 한번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요즘 말도 많죠. 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교경협이라고 하는 데서 세미나를 하실 때 수련회를 할 때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사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목회자들 앞에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거예요. 불행한 얘인데 여러분 박사를 다섯 개 받은 뭐합니까? 똥꼬집 부리는 장로 한 사람 앉아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니 장로가 안 하겠다고 꼬집 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로를 때릴 겁니까? 쫓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짐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것이지 박사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장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러는데 권사, 집사, 성도도 마찬가지. 만약 어떤 집사가 이게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하고 적정한 선에서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절제를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안 듣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때릴 겁니까? 쫓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집사도 그 권사도 장로도 망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언성이 높아지면 아내가 조금 이제 내가 조금 이걸 다물어야 되겠다 하든지, 아내가 언성이 높아지거나 고집을 부리면 그게 옳든 그리든 남편이 조금 수그리고 이제 조금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든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이 없죠. 말로는 뭐 이혼해라 갈라서라 뭐 이러지만 실제로 이혼하거나 갈라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아깝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옆에 있는 다른 은혜 받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절제를 해라. 그게 너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죠. 고린도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때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교회 문 닫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잘 쓰임받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생겼느냐? 은혜가 풍성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인격도 갖추고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추고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라고 권면하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듯이 그렇게 잘 순종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망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도록 기도하고 또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 되도록 직분을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참 충성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저에게 절제하는 마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기에도 참으로 인정받고 주님 보시기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들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으로, 때로는 섬기는 것으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방언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과 계시와 여러 가지 모습들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들, 능력들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균형 잡힌 모습이 되어서 이 모양으로나 저 모양으로나 주님의 교회에 해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썩어지는 거름같이 되어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다가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